이 시간 함께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한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귀한 메시지를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군과 자비를 구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의 능력으로 담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밀로 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된 실상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깨우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지만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친지요?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 삶이 어려운 이유는 열심의 부족 때문이 아니고 지식의 부족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서 지식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 가장 근본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아이가 배울 때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되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까? 제일 먼저 아이는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자기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배워야 되죠. 이런 참된 배움 없이 아무리 학문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학문은 결코 자신과 또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반 학교에서는 이런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지식은 가르쳐 주긴 하지만 우주 만물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왜 인간만 이처럼 탁월하게 지었는지 또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삶이 망가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매뉴얼을 보지 않고 전자제품을 만지게 되면 필요없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가지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지식과 정보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되면 삶은 결국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있다는 것과 창조주가 어떤 목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는 제일 첫 번째 대문과 같은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창세기 제일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만약에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과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주장하는 바대로 우연이 아니면 우주 대폭발과 같은 이런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 세상이 존재되었다라고 믿을 것입니까? 과연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오랜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무기질이 유기질로, 유기질이 또 단세포 동물로 뭐 등등등 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셀 수 없이 많은 행성들이 떠나들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보세요. 수만 종, 수천 종에 가까운 이루 셀 수 없는 동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일정한 질서를 따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다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과연 이성적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 공간 안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당 공간 안에 구조와 그 다음에 재질과 그 다음에 여러 물품들의 위치, 이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의 계획과 생각 안에서 되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지요. 사실 이러하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태양이 어쩌다가 저기 그냥 머물러 있고, 어쩌다가 보니까 지구와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우연의 산물로 본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증명을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나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인간에게는 채울 수 없는 욕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마음속에는 맛있는 음식으로도, 세상 성공으로도, 섹스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무엇이, 그 욕구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욕구가 있다는 말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욕구에 해당되는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바로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간 안에 이런 무한한 욕구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보편적 사람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말들을 해놓고 내가 좀 너무 지나치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갖지요. 이것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물론 도덕적인 가치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예외 없이 다 도덕적 느낌을 가지고 행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살아있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될 때 마음속에 자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죠. 물리적으로 사람이 넘어지면 상처를 입는 것처럼 인간의 도덕적 양심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지나치게 될 때 양심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의롭고 선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진화론적인 가치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뭐지요? 히틀러 같은 사람 보세요. 진화론적 사고를 하니까 어떻게 하지요? 열등한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이 진화론적 사고가 갖고 있는 이 무서움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라는 증거는 이 세상이 도덕적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소가 정상적으로 풀을 먹지 않고 동물 사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게 되고 사람이 난잡한 성관계를 갖게 되면 성병에 걸리게 되고 남자가 여자와 그리고 여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도덕적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지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들은 수두룩해요. 제가 전도설교를 수년째 하고 있지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복음설교를 한번 쳐보세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는가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바로 죄로 규정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비도덕적인 행위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죄의 본질은 법률을 위반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태양은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광범위한 에너지원이죠. 인간이 만드는 태양광 에너지는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태양이 빛을 발하는데 여러분들 인간이 0.001%라도 무슨 기여를 합니까? 아무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태양의 빛을 그냥 100% 그냥 받기만 하지요. 태양은 자신이 비추는 조명 아래 인간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받아 누리는 은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에다가 식물을 심어서 그 식물이 열매를 맺고 소출을 낸다는 것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정말 농사를 해본 분들은 정말 참 탄식하지요. 허리가 아파도 농사를 하는 것은 그게 정말 신묘막치가 하기 때문이고 너무 재미있기 때문이죠. 그 시꺼먼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맛있는 열매를 낸다는 거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이뿐만 아니죠. 잡아도 바다는 끊임없이 물고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더워도 엊그제 같은데 보세요. 날은 아주 청명하고 바람이 한번 부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인간은 이처럼 자연의 혜택을 끊임없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사람이 자연이라는 말을 붙여놓아서 그냥 자연이 어떻게 생겨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것들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다 이렇게 다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버드란 드 러셀 같은 사람, 그렇죠?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영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아무리 고등고시에 패스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인정하지 않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키워서 뭐 하겠어요? 가장 근본적 지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달란트,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은 어그러진 일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익히 그분의 존재를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졌지만 사실은 그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신 삶의 터전 위에 인간의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식물을 심어서 땅에서 소출을 맺게 하시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도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식물을 내다 놓으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큰 악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부모를 의식하지 않는 순간 자녀가 방자해지죠. 그렇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순간 삶은 방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해요. 진정한 겸손은 그저 사람에게 굽실거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다. 내가 유한한 존재다. 내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침에는 피었다가 지는 밤에는 지는 그런 꽃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툼과 시기와 싸움과 전쟁과 폭력과 살인과 강간과 같은 온갖 죄들이 자행되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잘 지어놓고 그 다음에 전기를 끌어들여서 조명도 잘 비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온갖 나쁜 일만 일삼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을 쫓아내시겠죠, 그죠? 그거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역사 가운데 한번 행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죠. 인간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아니 노아를 비롯한 8명의 식구는 남겨놓고 온 인류를 다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인간의 죄는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저희 교회가 이미 10시에 벨직 신앙고백서를 공부했는데 그것은 바로 원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무엇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지향하는 그 지향점이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이 아니고 항상 음란하고 타락하고 나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인간의 마음의 경향성이 거기에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다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수원지가 오염되면 수원지로부터 나오는 모든 물도 다 오염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인간의 눈빛, 인간의 말투, 인간의 표정이 왜 그렇게 선하지 못하죠? 마음이 곱지 못해서 그렇죠. 이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말도 나오고 눈빛도 나오는 것입니다. 살인 눈빛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죠? 물론 물리적으로 눈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마음의 부패성으로부터 그 나쁜 도끼가 서린 눈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의 무서움은 노아홍수 전에도 노아홍수 후에도 위력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노아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인간들의 한 일을 창세기 11장에서 설명합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바벨성이라는 성을 높이 쌓았습니다. 왜 쌓았는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이름을 새겨놓기를 바라죠.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뤄놓으면 거기다가 이름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타락상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본성 자체가 선하다면 그 선한 인간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실행한 일도 선하겠죠. 그런데 인간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인간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더 극악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혼자 있을 때는 짓지 못했던 죄를 언제는 짓는가? 친구들과 하고 함께 있으면 용감하게 죄를 짓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면 더 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을 체크하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교정하고 용서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 계획을 역사 가운데 실행해 옮기셨습니다. 사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이미 그 계획을 밝히셨죠.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여인의 후손이 인간을 타락해 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 자신의 수치를 가리게 되었지요. 왜 가리게 되었습니까?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두 눈 뜨고는 그 벗은 모습을 볼 수 없는 마음의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에 보내실 통로로 사용하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일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아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악했고 더욱이 바벨탑을 쌓는 일들을 통해서 보여준 바대로 집단적으로 반역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선데 셈 계통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아담과 타락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 수많은 믿는 자들, 즉 성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아마 저희 교회 다니는 분들을 통해서 한번 복음 설교 한번 들어가자라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 계시죠? 저는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교회당에 딱 들어와 앉아있던 분들이 아니세요. 처음에는 이 복음의 도리와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랬다가 복음의 도리를 알게 되고 그 복음의 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동참할 분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도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400년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건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성경은 분명한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자 하는 바를 그냥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믿어야 되는 내용들 여기다가 적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자녀를 주셨는데 그가 이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누구를 낳았는가?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았죠? 저희 아버지는 누가 낳았을까요? 이북에, 아마 이북에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채치운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낳았죠.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게 되었고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많은 민족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처음부터 열두 명이 뻥튀기해서 많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 70명이 이집트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번성하게 된 거죠. 저희 교회 그 안철수 장로님이 계신데 안철수 장로님의 부모님의 자녀가 직계손이 70명이에요. 두 분에 의해서 70명이 거의 됐다 그래요. 그 정도 짧은 시간 안에도 그렇게 되었으니까 400년이 지나가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도합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팔레스틴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은 사울이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나라답게 세운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중년에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어져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 때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가 BC 93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왕들이 생겨나게 되었지만 그 왕들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 태어나는 죄인이에요. 그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본래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빼앗겨버렸거든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로보암 이후로 왕들은 다 예외 없이 이런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왕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그들은 산당을 폐하지 못했다 그래요. 산당은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 놓으신 성전이 아닌 다른 어떤 장소인데 그 산당에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바로 아담의 원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왕들도 그 첫 번째 여로보암과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죄로부터 그들도 다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왜 성경에다가 적어 놓았는가? 우리 모두가 다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성경은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라고 부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근데 부르신 이유가 뭐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복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거룩해야 되었기 때문에 뭘 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십계명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등등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런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립의 근거와 틀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계속 살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죠? 제가 아까 설명했죠. 이스라엘이 결국은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각각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 가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1945년에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2000년 동안 여기저기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나라를 겨우 회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역사고 세상 역사가들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망해버린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중에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결국 망해버린 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그들의 성품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8명만 살려놓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들은 정신 차려서 제대로 삶을 살아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도 결국은 점점 타락해서 나중에는 바벨성을 쌓는 집단적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나왔나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다른 백성들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정도였다면 다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는 도덕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잘못, 이 정도가 아니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차원의 문제, 인간의 마음의 부패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핵심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의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 소망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맹률은 점점 떨어지고 교육 수준은 점점 높아가지요. 소득수는 점점 올라가고 삶의 환경은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처럼 이렇게 놓은 눈부신 발전과는 어울리지 않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류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대도 이 범죄로 더 자유로웠던 시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뭐 극악한 죄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집 사람과 다투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 동성애, 살인, 폭력 등등 인간의 죄로 인한 문제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그 속에 파묻혀 지나다 보니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지 본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함께 모아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세우기도 하지요. 때로는 문화와 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UN이라는 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제보건기구와 같은 WTO와 같은 WHO와 같은 그리고 유네스코와 같은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문명을 대체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를 상호 또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한 부분만 보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촌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도 가난과 질병과 기근과 또 인간의 각종 범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르웨이라는 나라 국민소득이 8만 5천 불이에요. 시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5천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도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방치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사회 속에도 자살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그 안에도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아담의 타락한 그 원죄에 있다. 그리고 원죄를 타고 태어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지요. 사람이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 나쁜 그 마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봉산에 자주 가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는 산에 이렇게 쭉 가는데 어떤 분이 막대기를 긴 막대기를 손에 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보통 막대기는 어떻게 들고 갑니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짚고 가지요. 그런데 그분은 막대기를 옆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저를 향해서 오는데 순간 제가 좀 그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 어머님이 산에 올라갔다가 뒤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목을 이렇게 조르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뒤에 사람이 있어서 용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신 적이 있거든요. 요즘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강도로 돌변한 일들이 있지 않나요? 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서워합니까? 사람의 마음의 죄성 때문이죠. 인간이 악하다는 사실은 한 번 죄를 짓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확인되죠? 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성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도 그 죄를 짓고야 만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의지가 발동해서 그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하는 그 죄를 자기도 행하고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을 옳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으로 인한 결과들인가? 인간의 원죄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타락오피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가 동시에 예수님은 제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에 대해서 말했죠. 바로 그와 같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세요. 성경은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매를 서려면 양쪽 사람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죠? 형제도 알고 아내도 아는 것, 자매도 아는 게 알아야 되죠. 그죠?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중보자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과 동시에 그 다음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최초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언제 나타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때 이미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한 자신을 대신해서 애꿎은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방식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이런 모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성을 지닌 하나님 그분을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적극적으로 사람을 배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보다 태양이 109배 크다 그래요. 109배 큰 태양하고 지구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박살이 날 것입니다. 유한과 무한이 부딪히면 유한은 어떻게 될까요? 무한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맨눈으로 태양빛을 응시하면 몇 분 만에 우리는 실명하고 말아요. 범죄한 인간의 삶을 직접 보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태양빛에도 자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외선 차단하시려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태양도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대하게 될 때 범죄한 우리가 만약에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우리의 인생들을 감안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육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다 믿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 역사적 인물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 죄값을 그로 지불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제가 건물을 만들어 놓고 좋은 조명도 잘해놓는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똥 오줌 싸고 막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봐줄까요? 너그러우니까? 아닐 것 같아요. 쫓아낼 것 같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 가운데 역사를 중단시킬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노아홍수를 통해서 한번 손을 대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 역사 자체를 완전히 중단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은 손대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손을 대셨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예수께서는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인간이 범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은 실제적으로는 결코 기쁘고 신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 저희 교인들이 한 300여 명 이상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만약에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범칙금 고지서가 다 날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대신 지불해 주세요 하면서 다 갖다 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지불할 때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막 넘쳐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는 일이 그게 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가 몇 명입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세월호 희생자가 295명이고 아직 미수습자가 9명이라 그래요. 이제 한두 사람도 수습이 됐는데 총 304명입니다. 자, 그럴 수는 없겠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한 목숨 죽으면서 특별히 거기에 여러분들 자녀가 탔어요. 여러분들 한 목숨 죽음으로 만약에 304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안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택하지요. 자기 자녀도 살리고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 같으면 제 한 목숨 드릴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지고 죽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자체는 그거는 큰 고통과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처절하게 부르짖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맡겨오신 택한 백성을 살리시는 길이 바로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을 갖지요. 그러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신 아파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고 싶으시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 즉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죽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죽음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싸우다가도 너 죽는다라고 말하죠.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요즘 시대에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되지요? 청정식품, 유기농식품, 생명공학, 이건 무조건 되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됩니다, 이거는. 왜 되지요?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거든요. 좀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정도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대의 적이 뭐냐? 그것은 죽음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장인 어른이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손에 검버섯이 조금씩 생겨내려 보면서 나도 죽어가고 있구나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어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끝은 결코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거 믿어서 구원 받겠는가? 그거 믿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라고 질문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인 작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댈 데가 없어서 그래서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요.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함께 죽게 되고 그분의 살아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문제라 그랬죠? 마음의 부패 문제라 그랬죠?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각종 악들을 쏟아내게 되는 원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지휘부, 사령부를 치는 거예요. 사령부를 치면 전쟁이 빨리 끝이 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른 어디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을 속이면 여러분들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오르시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은 점점 약화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구원의 일들을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구원을 주실 만한 분이 누구죠? 그거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기독교에는 왜 하나님만 옳다고 하느냐? 왜 기독교만 옳다고 하느냐? 왜 마오메도 있고 석가도 있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편협하게 짝이 없는 주장이라 그렇게 비난하지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둘임인 것은 절대적이 아니죠. 하나밖에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가나 돌아가나 다 믿음을 갖게 나면 좋다라는 말은 그것은 그냥 어느 한 분을 의지하면 연약한 인생이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지 인간의 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 문제는 문제를 내신 하나님에게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지은 그분에게 죄를 탕감받으셔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에 가서 탕감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온 인류가 지은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냐?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큰 죄예요. 제가 똑같이 누구를 쳤습니다. 제 아들을 칠 수 있고 친구를 칠 수 있고 부모를 칠 수 있고 경찰관을 칠 수 있고 대통령을 칠 수 있어요. 똑같이 쳤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지죠. 마찬가지예요. 온 인류가 범한 죄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범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앞에서 범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무한히 큰 죄입니다. 따라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자리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셔야만 죄가 탕감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값없이 받아요. 값없이 받는다고 말하니까 상당히 손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10명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짜장면도 시키고 탕수육도 시켰어요. 10명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각 사람이 다 드집해야 할 수 있죠? 근데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다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근데 한 사람이 다 몰아서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사람 값만 냅니까? 아니죠. 자기뿐만 아니라 아홉 명의 값 다 냅니다. 근데 그때 정쟁을 가지고 나온 사람 없고 한 사람이 다 냈기 때문에 어떻게 나가죠? 당당하게 나가죠, 그죠? 주인을 보고 혹시 뭐, 돈 내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나가지 않고 당당하게 그냥 걸어나갑니다. 잘 드시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인 거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참 사람이 되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참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보기를 원하시죠? 친구나 가족들 중에 정말 참 사람다운 사람이다. 배려와 관용과 친절과 온유와 공평과 정의가 그 사람의 성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분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이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의 도리가 뭔지를 잘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복음의 도리를 들었습니다. 인생은 아담 안에 타락하여 죄성을 가지고 다 태어나게 되고 그리하여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도덕과 윤리로 인간을 설득할 수 없고 예술과 문화로 정서를 순화시킨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없고 오직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로 듣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속임수에 현혹당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